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친척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모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같이 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가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8월 중 가장 큰 날이라는 의미가 있죠.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라는 의미이고 한은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의 큰 날을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조상을 모시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풍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이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 이외에 또 다른 가족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은 그 가족에 대한 부분들,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족 공동체를 섬겨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그러므로 안에 담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그 은혜에 대한 설명을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지만 사실은 당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3절을 보면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첫 번째 명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삶은 가장 먼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에게 준 교회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 그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혹은 이쪽 진에 있다가 혹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저쪽 진으로 옮기면 되지. 이렇게 너무 공동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고 가족 공동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모여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가족이 내가 좋다고 해서 있고 내가 싫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코 그럴 수 있는 나의 기호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 가족으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이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는 결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가족이고 우리의 가족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게는 14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현관 앞에 가가지고 신발을 들고 침대에 던져놔요. 하지 말라고 몇번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 14개월이라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들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회가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차 키를 찾는데 도저히 없는 겁니다. 어디 있나 이게 계속 찾아보니까 세탁기 밑에 얘가 그걸 던져놓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넌 이제 내 가족 아니야 나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참 싫어하는데 제 아내 얼굴을 보면 아 제 아내 얼굴이 나쁘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아내 얼굴을 보면 여기에 보면 흉터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그 흉터는 언제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싸우다가 이제 싸운 뒤에 자고 있는데 동생이 손톱깎이를 가지고 이 얼굴을 이렇게 찝었다는 겁니다. 그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그래도 품어야 되는 존재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걸로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가족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란 바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죠.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한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더해서 5절 6절 연이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놀라운 증언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 외에 이 땅의 정말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되어준다고요?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를 모시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랄 만한 선물 두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가족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방법이 네 가지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네 가지는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지만 또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하라. 그 당시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시대 이 팽배했던 헬라 문화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좀 지나친 자존심의 결여를 보여주는 나약한 성품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 예수님 말씀 또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게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행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누가 몸소 그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너희 서로 발을 닦아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을 하라는 얘기죠. 어디까지 낮추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종이 되기까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모세를 왜 온유하다고 합니까? 모세는 때로는 거친 행동들을 많이 했고 때로는 화를 잘 냈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합니까? 그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행동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 자세를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저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 목회자로서 때로는 이 오래 참음이 참 잘 안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화를 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일 되면 그대로 그걸 합니다. 야 너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분명히 당부를 하더라도 내일이 딱 되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그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죠. 그러다 보면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니까 꼭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하게 참으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내 행동에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오래 참으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까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그를 품고 이 선교사역의 첫 선두에 서게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동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격과 함께 묻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담당인데 대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한 번씩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은 서로 용납되어지지 못한 것들이 용납이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저 사람과 이렇게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나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용납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행동으로 다른 양식으로 그 행동을 할때 그것을 인정해 줄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네 가지 덕목을 방금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이 용납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이네 가지 덕목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격적인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로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준비위원장으로, 간사로, 리더로 굉장히 다양한 직분과 굉장히 다양한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에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로 그 공동체를 섬겨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섬김,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애쓰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맡기신 것, 그리고 세우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 또는 다양한 은사들로 다양하게 그것들을 섬겨 나가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권위에 순종할 때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아무리 우습게 보이도 간사를 간사로, 리더를 리더로, 아무리 어려도 그렇게 복종하게 되어 있고 피차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겨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누구는 손가락으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입으로 각자의 역할을 섬기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면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공동체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저는 매일 손해만 보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살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그것이 손해보는 삶입니까? 성경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대요. 우리도 점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누군가를 위해 내가 봉사했는데, 교회를 위해 힘썼는데,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예수 닮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16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또 세워나가고 그러면 서로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너무 많이 봤죠.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가장 남는 인생, 그것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얻는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모르는 사람 보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 보시면서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를 섬기게 한 것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에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친구들에게 좀 그런 문자를 한 번씩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귀한 가족이야. 이런 문자 정말 좀 낯뜨겁지만 그런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다시 이 한가위의 추석에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물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길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